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사를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대지혜입니다.
지혜씨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네요.
네, 완연한 여름 날씨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길가에 다니는 행인들의 옷차림도 여름 옷으로 바뀌었는데요.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계절이 온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지혜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 첫 번째 뉴스는 30년 전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천안문 광장에 모였던 학생들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탱크 앞을 막아나섰던 탱크맨의 동상이 미국에 세워졌다는 소식입니다. 지혜 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6월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가스를 잇는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변이 자유조각 공원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탱크맨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네, 탱크맨은 세계에서는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되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금지되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중국인민해방군은 민주화와 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며 베이징 티아난먼 광장에서 시위 중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유혈 진압했는데요. 하루 뒤인 6월 5일 티아난먼 앞 창안제를 진군하던 탱크 행렬 앞을 한 청년이 막아나섰습니다. 이를 극적으로 포착한 AP통신의 보도 이후 그는 탱크맨으로 불리며 중국 공산당의 무자비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탱크맨의 생사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는데요. 중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는 이 인물을 미국에서 기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탱크맨의 동상을 미국에 세운 이는 중국계 뉴질랜드 조각가인 천 웨이밍입니다. 1988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그는 만약 그때 중국에 있었다면 나는 살해당한 학생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다며 육사 학살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유해밍은 2015년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30만 달러를 모아서 베이징에서 6,400마일 떨어진 현재의 공원 부지를 사들여 티아난먼 시위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왔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있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중국이 한국의 인터넷 전자 게시판 네이버 사이트 접속을 6월 초부터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를 차단한 데 이어진 것으로 뉴스, 쇼핑, 부동산과 같은 개별 서비스는 물론 홈페이지까지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네,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조선족들 그리고 한국어를 아는 중국 사람들 중에는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 조치가 갈수록 심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접속 차단은 이 6.4 천안문 민주화운동 30주년과 또 미중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에 중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천안문 민주화운동과 같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내용을 다룬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영국 가디언, 홍콩 및 대만 언론 등에 대한 새로운 차단과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검열도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사이트까지 차단하면 중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텐데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중국 정부는 네이버 차단이 정당한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리껑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네이버 사이트 차단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주관 부문에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주관 부문에 문의하라는 말은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중국 정부가 하는 상투적인 외교 용어인데 참 궁색하게 들립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이 여러 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술이 없으면 연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네, 중국에서는 자고로 술은 위로는 황제부터 또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매김했던 거죠.
중국에서도 식사를 한다고 하면 꼭 술을 한 잔씩 곁들이죠. 중국에도 술 마실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있죠?
그럼요. 이 한국과 중국의 주도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술을 따라주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술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을 따라주는 것이 예의인데 중국 사람들은 술을 따라준 후 스스로 자기 잔을 채웁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권하고 서로 따라주는데 중국에서는 권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만 따라주고 자기 잔에는 자기가 따른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각자 자신의 잔으로만 술을 마시며 마시던 술잔을 상대방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 와서 좀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시던 잔에 술을 따라서 권하는데 마시기도 그렇고 거절하기도 그렇고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요즘 세대들은 자기 잔에 술을 권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좀 지양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마시던 잔의 술을 다 마시지 않아도 첨잔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이 문화 때문에 또 처음 중국에 와서 술을 마신 분들은 오히려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잔을 비워야 술을 따라주는데 중국에서는 조금만 마셔도 계속 따라주니 자기가 대체 얼마를 마셨는지 모르고 주는 대로 다 마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금방 취하게 되죠.
네, 이 한국에서는 또 잔을 채웠으면 비워야 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봐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술자리에서 실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술 문화에서 또 한국하고 다른 점은 이 한국 사람들은 연장자 앞에서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심으로써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시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그런 관습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사회가 좀 더 평등을 강조하고 서열이나 유계 질서가 약하다 보니 술자리에서도 굳이 윗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윗사람과 잔을 부딪힐 때 상대방의 술잔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혼자 마시고 내려놔도 크게 신뢰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국에서는 혼자 마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상대방에게 권하면서 자기도 한 잔 마시죠.
사실 중국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 지방마다 자기 술 문화가 다르고 또 연령층에 따라 술 문화도 다른데요. 제가 양자강 쪽에 몇 번 가서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1대1로 서로 술을 권하면서 덕담을 나누더라고요.
네, 동북 지역에서는 주로 한 명이 건배사를 하면 모두 다 같이 잔을 부딪히면서 마시는 것이 보통이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가까이 앉은 여러 명이 서로 권하면서 마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또 요즘 젊은 층은 서로 술을 권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맥주 한 병씩 놓고 스스로 따라 마시는 풍조도 많죠.
네, 중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흰 술을 선호하고 또 젊은 층들은 맥주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서로 따라주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할 때 첫 잔 정도는 다 같이 건배를 하지만 그 뒤로는 알아서 한 병씩 옆에 술을 두고 마실 만큼 따라서 마십니다. 서로 많이 마시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에도 예전에는 서로 많이 마시게 하려고 강요하는 현상이 많았는데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고 또 사회에 나가면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고 했는데 참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전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활동하던 단체에서 탈퇴를 하거나 또 젊은 직원들은 회사를 아예 그만두기까지 합니다. 이 개성이 강한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술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건배사가 많은데 우리 중국의 건배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중국에서도 다 같이 잔을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덕담을 외치면서 마지막에 깐베이를 외칩니다. 한국에서도 건배라고 하죠.
네.
그런데 사실 깐베이는 잔을 비우라는 뜻으로 손에 든 잔의 술을 다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 마시기는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쇠이, 쇠이라고 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인즉 이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라는 뜻입니다.
네, 두 가지 단어 기억해 두세요. 깐베이는 다 마시라, 다시 말해서 잔을 말리라 하는 뜻이고요. 쇠이는 마실 만큼 마시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술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한때 술자리가 전장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특히 무역 대방과의 식사와 술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마셔야 계약이 성사되고 사업도 잘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때는 목숨을 걸고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허다했는데요. 그런 사회적 현상을 풍자한 문예 작품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생기면서 중국 사람들도 술 마실 때 무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중국의 술 종류를 좀 알아보죠.
맥주 같은 경우는 도시별로 자체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는 연경 맥주가 있고 칭다오에는 칭다오 맥주가 있고요. 또 하얼빈에는 하얼빈 맥주가 별도로 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연변에는 빙촨 맥주가 있고요. 또 암록강변 단둥에는 암록강 맥주도 있죠.
네, 정말 익숙한 이름의 맥주들이네요. 북한하고 가까운 심양에는 또 설화, 눈꽃이란 뜻의 쉐화 맥주가 있습니다.
네, 흰술은 바이주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빈주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외교 행사에 많이 쓰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난 마오다이주, 모태주가 있죠. 중국의 술은 곡물로 제조하기 때문에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대신 요즘은 시중에 가짜 술도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알려진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네, 낯선 브랜드보다는 익숙한 브랜드의 술을 마시자. 그것이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술도 많이 마시면 몸을 상하게 하니 적당히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만 마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 정작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적당히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중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국인 친구나 중국인 사업 파트너와 식사하고 술 마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어 한마디. 방금 술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술자리에서 깐베이하고 수이이는 기억해 두시면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술이 없으면 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의 우지오 부청옌이라는 한마디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지오 부청옌,
우지오 부청옌,
우지오 부청옌.
오조부정연.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으로 중국 가수 왕지, 끝으로 대만 가수 왕지가 부른 끈 왕시 깐베이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지엔!
짜이지엔!